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인인가. 다시 한번 시작. 누가 주인인가. 그 집에서 애완동물 키워본 적 있으시죠? 저희도 뭐 키워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키워본 이제 아들이 너무 애완동물을 좋아해서 키워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거의 다 대부분 키워본 집인데 요즘은 이제 뭐 없죠. 요즘은 없는데 요즘 고양이 키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많은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좀 요즘은 또 이제 그 고급 고양이 뭐라 그래야 돼요? 고급 고양이들이 있어요. 비싼 거. 비싼 고양이들을 그 비싼 고양이들을 보니까 말도 잘 듣고 애교도 잘 부리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도 고양이 키워봤거든요. 주서다가 이 교회에서 교회야 맨 만날 교회 문 앞에 조그만 새끼 고양이가 와서 막 울고 그러니까 이제 불쌍해가지고 저희 아들이 그걸 데려가서 한번 키웠던 적이 있었어요. 새끼 고양이 그 야생 고양이죠. 여기 그냥 길거리 길고양인데 새끼를 갖다가 키웠는데 다시는 고양이 키우지 말자 이게 저희가 하다가 그 필리핀 분 드렸어요. 필리핀 워낙 고양이 좋아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필리핀 선생님 영어 선생님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고양이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아지는 얼마나 재롱을 많이 피웁니까? 재롱을 많이 피우고 막 친근해요. 사람에게 정말 친근해요. 그런데 이 고양이는 웬만하면 그런 경우가 없어요. 막 애교를 피우고 막 주인이 왔다고 팔짝팔짝 뛰고 막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냥 이 고양이는 때 되면 밥 차려줘야 되지. 그 다음 배설물도 치워줘야 되지. 잠자리도 봐줘야 되지. 그리고 또 심심해하면 또 놀아줘야 되지. 이것도 다 사람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양이를 키우는 건지 고양이가 나를 키우는 건지 내가 고양이 주인인지 고양이가 내 주인인지가 헷갈릴 정도예요. 그래서 딱 주인이 들어오면 이렇게 슬쩍 보고 그냥 지나가요. 배고플 때만 밥그릇 앞에 가 있고 배고플 때만 주인 좀 찾고 그러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특히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집사라 그래요. 고양이 집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배너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광고예요. 서울 캣쇼라 그래가지고 무슨 전시회 같은 건가 같아요. 고양이 같은 거 뭐 캣쇼래요. 뭐 물건도 팔고 그러겠죠. 그래서 5월 달에 있었던 건데 집사야 날씨가 참 좋구나. 서울 캣쇼 안 갈래? 이렇게 지금 이런 광고가 나올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냥 절절 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좋아서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야생에 사는 동물들은요 서열을 굉장히 빨리 정리합니다. 서열을 정말 빨리 정리해요. 어떤 동물들이든 무리를 생활하면 그 중에 넘버원이 빨리 생겨요. 그리고 그 넘버원 밑으로는 서열 1, 1, 2, 3, 4 이렇게 쫙 서열이 돼가지고 넘버원이 밥을 먼저 먹기 전에는 넘버투가 밥을 먹는 일이 없어요. 얘가 먼저 먹어야 그 다음에 얘가 배불러야 그 다음 순서대로 하지. 안 그러면 이 넘버원이 그냥 넘버3를 그냥 물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열이 확실하게 그냥 야생동물 세계는 이게 그냥 특별히 무리 생활하는 야생동물들은요 이 서열이 빨리 정리가 돼요. 여러분 사람도 자꾸 서열 정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동물이에요. 동물. 사람도 자꾸 서열 정리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공평해요. 똑같아. 평등해.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렇죠?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다 우리 평등한 거예요. 여기서 민주주의가 온 거예요. 민주주의가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이 동물들은 서열을 빨리 정리하는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도 집에서 서열을 정리해요. 몰랐죠. 특별히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자는 서열 빨리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애완동물이 딱 눈치를 봐요. 그래서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을 딱 찍어요. 그래서 잘 보여야 될 사람 1, 2, 3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요 잘 보일 사람들한테는 잘 보여요. 얘가 잘 보이고 자기가 조금 무시해도 되겠다는 사람한테는 무시해요. 제가 우리 집에서 그걸 경험했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이 강아지는 뭐 애들이 너무 키우고 싶어서 키웠는데 넘버 1, 2, 3까지는 잘 보여요. 근데 넘버 4한테는 넘버 4 무시하거나 으르르 뭐 이러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넘버 1, 2, 3는 잠깐 1은 누구였죠? 사모님이 원, 사모님이 넘버 원. 그 다음에 투는 우리 하름이, 우리 딸아이. 그 다음에 넘버 쓰리는 저. 그 다음에 넘버 포는 우리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들이었는데, 막내, 우리 아들인데 얘가 막내라는 걸 아나 봐요. 막내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게 예전에는 아파트가 저희가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 딱딱 발자국 소리 듣잖아요. 제 발자국 소리 들면 막 뛰어나간대요. 그래서 문을 긁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현관문을 긁고. 근데 그래서 이제 문을 탁 열어서 제가 들어가면 막 올라타고 막 출퇴근해서 막 그러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넘버 4 우리 아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띵동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열리잖아요. 그다음에 한 열 걸음 정도 걸어야 돼. 톡톡. 근데 발걸음 소리 듣고 막 문 앞으로 가. 근데 그 신발 놓는 데 있죠. 신발 놓는 데. 제가 들어왔을 땐 신발 놓는 데까지 와서 난리가 나고 이러는데 신발 놓는 그 자리에는 안 가요. 거 이렇게 구획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딱 있다가 문이 딱 열리는데 우리 넘버 4 막내 서열 맨 마지막에 딱 오잖아요. 확 고개 돌리고 가요. 서열 알아요. 얘네들이 서열 알아요. 그 서열을 자기네 나름대로 딱 정리를 합니다. 웃기죠. 그런데 돈이라는 거 있잖아요.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돈이라는 게 서열을 알아요. 누가 돈의 주인인지. 아, 저 사람은 돈의 주인이구나. 누가 돈의 종인지. 아, 저놈은 돈의 종이구나. 이거를 돈이 알아요. 돈이. 돈의 주인한테는 충성해요. 그런데 돈의 종한테는요, 이 돈의 종을 막 뿌려먹어요. 막 뿌려먹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냥 돈에 끌려다니게 하고 그냥 못살게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감아나 주듯이 그냥 좋게도 했다가 어느 날은 그냥 울게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돈의 종이에요. 돈이면 막 돈이 한마디만 딱 하고 확 쫓아가고 막 거기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서열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아. 돈이. 그래서 자기 서열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막대합니다. 그런데 자기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돈이 충성을 해요. 희한하죠. 1980년대 그 홍콩 누아르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배우 주윤발 씨가 작년에 전재산 56억 홍콩 달러를 전부 기부했어요. 기부하겠다 그랬어요. 한화로 약 8,100억 원 정도 된다 그래요. 8,100억 원. 평생 쉬어도 못 쉬어요. 평생 우리가 뭐 만 원짜리로 이렇게 쉬잖아요. 못 쉬어요. 못 쉴 만큼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손가락이 하나 부러질 거예요. 쉬다가. 근데 이 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한 달에 용돈이 800 홍콩 달러래요. 12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요. 근검절약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별 신경을 안 써요. 옷을 자기가 옷을 뭘 입었는지 신발을 뭘 신고 다니는지 이거를 신경을 전혀 안 써요. 그래서 막 그냥 남루한 모습으로 그냥 잠바 차림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 그 홍콩의 스타인데 스타 연예인인데 보니까 그 주윤발 씨 그래 막 사진 찍어서 SNS 올리고 이게 화제가 됐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 옷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입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면 그만이다. 내가 편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그런데 비슷한 사람들이 있죠. 빌 게이츠도 맨날 옷 똑같은 거 입어요. 주커버그 있죠. 그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그도 역시 옷을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냥 편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막 명품으로 치장하고 뭐 랩슨 래퍼들처럼 뭐 뭘로 그냥 뭐 이런 걸로 치장하고 이러질 않아요. 막 금목걸이 팍 하고 막 이런 거 안 해요. 진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기부한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돈은 내 게 아니다. 그저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걸 어떻게 기부했냐고 기자가 물어보니 내 돈도 아닌데 내 돈도 아닌데 그 부인하고 상의를 했대요. 부인하고 이 부인도 훌륭한 분이세요. 이 부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주윤발 씨가 이제 상의를 했어요. 이거 기부하자 우리 다 기부하자. 그랬더니 100% 찬성을 했대요. 부인까지 훌륭한 사람이 부인까지 훌륭한 사람이고 자신이 죽으면 어차피 그 돈은 자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 기부하고 가자 이렇게 결정하고, 그리고 살면서도 그냥 전철 타고 다니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종종 얘기하지만 이 알리바바의 창업자면서 중국 이 최대의 부자인 마윈이 2015년에 우리나라 KBS 방송의 대담 프로에서 했던 말 중에 돈에 관한 말을 하나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절대로 돈을 쫓지 마십시오. 돈은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절대로 돈을 쫓지 말라는 거야. 아,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저 사람 강연을 듣고 돈 때문에 저 사람을 초청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돈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고 마윈과 같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정작 마윈은 자신과 같은 부자가 되려면 돈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따르지 말고 돈이 여러분을 따르도록 해라는 거예요. 서열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열이 바뀌면 돈을 따르면 돈의 종이 되는 거지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지 돈이 자꾸 나를 움직이게끔 말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평생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의 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을 조금 버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한순간에 내가 종일 뿐인데 싹 뺏어버리면 돈이 주인이잖아요. 돈이 마스터예요. 줘 그러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윈이 돈을 15년 만에 십몇 년 만에 중국 최대의 부자가 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돈을 쫓는 게 아니겠구나. 비전을 따르고 꿈을 따르고 했더니 그렇게 그냥 쭉 갔더니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될 창업 메시지 보면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되고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딱 선포했는데 정말 그 비전 따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기 와서 뭐 비즈니스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러는데 자꾸 돈으로 모든 걸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전을 따라가세요. 꿈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신 비전과 가치, 고귀한 가치, 그걸 따르세요. 그러면 돈은요, 따라와요. 그 사람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충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윤발이나 마윈이나 정작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정말 비슷한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책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가장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의 이름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은 오히려 나를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 나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 비즈니스의 목적이 뭐예요? 돈 벌려고. 이렇게 한다는데 정말 정작 난 사람들, 정말 뭔가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은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돈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리바바의 마윈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여요. 나는 이 재산을 잠시 맡아둔 것뿐이다. 최대한 빨리 가장 적당한 용도를 찾아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의 99%를 그냥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윤발의 말이랑 또 비슷하죠. 그죠? 주윤발의 말이랑 또 비슷해요. 저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저런 사람이 안 될까? 왜 우리가 저런 사람들이 경험한 저걸 못 경험할까? 돈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안 돼. 이 사람들은 가치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치와 생각이 다르니까 돈이, 아, 저 사람은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될 사람이구나. 자신들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따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돈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자꾸 돈 이러면 절대 그 사람한테는 돈이 안 보여요. 모이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이에요. 돈의 종이에요. 안 돼요. 안 돼. 돈이 그 사람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요. 저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자기가 저 사람의 종으로 충성해야 될지를 돈이라는 이 존재가 그 서열을 빨리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열이 정리되면 돈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움직여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바알에 대해 바알 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가나안 지방에서 널리 퍼져 숭배하던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 바알이란 말의 단어에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 오너란 뜻이에요. 오너, 주인이나 소유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바알이 자연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 자연을 주관하는 신, 비나 바람이죠. 이게 결국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는 신이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는 신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기 필리핀 사람들 문화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내가 돈을 줘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을 내가 직접 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 이거 좀 전달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듣게 하려면 내가 직접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기 시작하면 이 필리핀 사람들 중에 그런 문화와 속성이 있대요. 돈을 주는 사람의 말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왜 그렇겠어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달린 거예요. 먹고 사는 이 목구멍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먹을 게 부족했고 굶어 죽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이 고대 사회 속에서 꼭 필요했던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었어요. 그때는 뭐 신용카드 돈이 없다고 해서 신용카드 뭐 긁을 수도 없고 뭐 어디에 뭐 곡식이 잔뜩 저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저장 그런 뭐 유통이 잘 돼가지고 어디서 무역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돈이라는 게 아니 이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당장 굶어 죽는 거예요. 농경 사회 속에서 비라도 내리지 않잖아요. 비가 좀 막 그해 안 내려서 그해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이 비와 바람을 주관한다고 믿으면서 바알 숭배에 집착을 했던 거예요. 아,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니까 저 신을 잘 따라야 돼. 왜냐면 내 목구멍이 달린 거예요. 내 생존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죠. 그런데 이 아합이 페니키아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발과 결혼하게 됐다는 얘기 지난주에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페니키아의 시돈이라는 지역의 왕, 부족 왕이죠. 이 왕의 엣발, 왕 이름이 엣발이에요. 엣발의 뜻이 뭐냐면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바알을 열심히 섬겼으면 얼마나 바알 신을 열심히 섬겼으면 그 왕의 이름이 엣발이에요. 근데 그 엣발의 딸 이세벨과 누가 결혼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결혼한 거예요. 시돈의 왕의 이름이 엣발이라 할 정도로 그 나라 사람들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바알 우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공주가 북이스라엘의 왕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에는 바알 우상이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우상들을 시돈으로부터 들여왔고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여기저기 바알의 신당과 우상들을 세웠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바알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어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그래야 비와 풍년을 받는다고, 그래야 잘 살게 된다고 그때부터는 온 나라가 바알 우상이 온 나라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알이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죠. 근데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는 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바알 우상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자, 요런 내용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을 보내셔서 그 땅에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선포하게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이 비와 이슬을 내리는 신이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알신을 심판하시면서 그를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까지도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 1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는 비가 그치고 시내는 말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굶기 시작했고 큰 기근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 한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알이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주인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주인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이 자연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은 여호와시다. 바알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은 여호와시다. 바알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밑바닥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사실을 사실 철저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연봉도 높고 돈도 잘 벌고 돈에 대해서 그리 걱정하지 않고 살면서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았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며 살았는데 그런 삶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돈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 그 풍요의 신인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통 이제 목회자로 훈련받는 분들은 재정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아요. 재정에 대한 훈련. 철저하게 바닥까지 경험케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바닥까지 경험했는데 만나가 내리듯이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케 하세요. 훈련케 하세요. 왜요? 안 그러면 돈만 의지하고 돈이 좀 있으면 여러분 돈 좀 있으면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을 섬기겠지 돈이 조금 있으면 돈 안 섬기겠지 아니에요. 적당히 돈 있잖아요. 돈밖에 몰라요. 돈을 섬기게 돼 있어요. 사람이 참 그래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완전히 걷어가 버려 보세요. 여러분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경험해요. 아, 내가 생각하고 믿고 있었더니 돈이라는 게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철저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 이후에 바닥까지 쫙 경험하고 믿음 회복하고 은혜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가 회복하고 믿음이 회복된 사람들을 보면은 바닥까지 쫙 경험.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분명히 연연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연연해 하지 않아요. 이거 한순간에 내가 뭐 의지하고 내가 돈이 한순간에 싹 걷어가시는 거고 결국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연연해 하지 않아요. 좀 풍요롭게 주시면 아, 쓸 때를 찾아요. 어디다 쓸까? 좀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주시면 또 이 사람은 좋은 데 써요.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이 돼버려요. 이 사람의 가치관이 돼버려요. 돈 그전에는 돈을 따라갔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내가 돈을 쓰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해서 돈을 움직여가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부자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부자들은요. 정말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성령에서 축복하시는 부자는 이걸 한번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거 경험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할렐루야. 성경적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달라지거든요. 아,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8절과 9절 말씀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특별한 무대장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그를 어디로 보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게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가난한 가부에게 먹을 걸 대접받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그런 시대에 가난한 가부에게 가서 대접받으래. 여러분 이게 좀 부자에게 부자를 좀 붙여주면 좋잖아요. 창고에 잔뜩 먹을 게 쌓여있는 믿음 좋은 부자에게 붙여주면 좋잖아요. 아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든지 예루살렘 예수 믿는 예루살렘은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아 거기 가서 큰 부자 귀족 밑에 가서 너 이 기근을 너는 거기 가서 모면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면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너를 먹여 살릴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씩 뜯어보면 시돈이 어디예요? 시돈이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페르시아의 시돈. 시돈 왕. 그렇죠? 아까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그곳이 바로 시돈이에요. 바알 숭배의 아주 근거지 같은 바알 숭배의 아주 그냥 가장 열심을 내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 아버지는 바알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뜻의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주 그냥 바알 숭배의 그냥 본거지 같은 곳이에요. 풍요의 신 바알이 함께 있는 엣바알 왕이 다스리는 시돈에 풍요의 보세요. 반대잖아요. 풍요의 신인 바알이 있는, 바알이 함께하는 그 도시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굶어 죽는 과부가 있는 거예요. 굶어 죽는 가난한 그런 여인과 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사람도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하나 한 주먹 가지고 아들하고 빵 하나 구워 먹고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밑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에게 갔습니다. 때마침 과부는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빵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불을 피워야 되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녀를 부르더니 어떻게 해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가 그치고 모든 시내까지 다 말랐어요. 물 구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물 구한다는 거. 근데 참 이 사람 생각 없는 사람이지. 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가 마실 물도 없는데 물 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물이 있었어도 그 물이 얼마나 귀한 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에게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는 멈추지 않아요?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자기에게 먼저 빵을 대접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녀는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을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래요? 알겠으니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는데 먼저 나부터 주라고. 나도 배고파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와봐, 나부터 달라고. 나부터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아들이랑 그렇게 하고 먹고 죽으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 그런데 14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엘리야는 가난한 가부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말씀의 숨은 메시지가 뭐예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이 시돈 여인은 지금 바알 숭배 본거지에 살고 있잖아요. 풍요의 신인 바알 숭배의 본거지, 비를 내리게 해야 되는 그 바알 숭배 본거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 메시지의 숨은 메시지가 뭐겠어요? 너희는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믿고 있는데, 너희는 바알이 너희를 먹여 살린다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아니다! 비는 여호와가 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날까지 비는 여호와가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자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아, 저 미친 사람 봤나.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러면서 너 이렇게 험한 말이 막 나왔을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 안 써요.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랬을 거라 것이다. 험한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냥 그런 여자분이 아닌데 그냥 험한 말이 그 입에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와 그 가족이 그 조금 밀가루 조금인 거 가지고 그 여인하고 아들만 먹으면 끝일 줄 알았더니 엘리야도 먹고 그 가족들도 여러 날 먹었는데 먹을 게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 세부에 오신 성도님들이 큰 돈을 가지고 오시진 않아요. 뭐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오시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돈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돈이 떨어져요. 돈이 떨어져요.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내가 돈을 얼마 썼나 계산을 합니다. 먼저 렌트값부터. 예? 하우스 렌트비 100만 원 플러스 거기에 이제 뭐 플러스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2년 동안 내가 3년 동안 몇 억을 썼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 그 돈이 어디 썼어요? 몇 억이 어디 썼어요? 부자시네 몇 억 있었어 부자시네. 그런데 그 정도 썼어요. 진짜 그 정도 썼어요. 저도 보니까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돈을 내가 다 할 수 있었지?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데 또 공급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그런 어떤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누가 주인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님이 먹여 살리셨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 거예요. 저는 원래 저는 그냥 가난하게 태어났고 저는 원래 고아로 자랐고 성장기를 그렇게 보냈어요. 철저하게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저는 기적 같아요. 그 기적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 믿고선 청년기에 예수 믿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참 저는 기적 같아요. 내가 돈을 크게 버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여 살리신 거더라고요. 바알이란 우상의 이름의 뜻이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잖아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물질의 신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돈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의 종, 물질의 종,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서론에서 진정한 부자들은 여러분 그 비슷한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진정한 부자들은 보잖아요. 돈의 종이 아니에요. 돈의 종이 아니에요. 돈을 움직이는 돈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알아요. 그 사람이 주인이 될지 종이 될지 돈이 너무 잘 알아요. 주인이 될 사람 할 땐 충성합니다. 든든하게 세워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서열을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서열을. 자기가 주인이 될지 자기가 종이 될지를 그 사람 딱 하는 걸 보면은 딱 나와요. 제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목회를 제가 20년, 지금 26년, 27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전에 있던 교회가 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있어요. 돈에 쩔쩔매고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제가 계속 지켜보잖아요. 그 사람은 늘 쩔쩔매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냥 개념 이게 그 뭐죠? 돈을 그냥 막 함부로 막 쓰고 그냥 낭비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꼭 필요한 데는 이 사람 돈을 확실히 써요. 인색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돈을 써요. 아 돈을 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쩔쩔매요. 돈이 얼마 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면 수년째 쩔쩔매요. 그 사람은 한 번도 풍요로웠던 적이 없어요. 통장에 분명히 잔고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병 걸려서 죽으면 그거 자기 돈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렇게 항상 살고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고 돈이 그걸 딱 보고서 얘는 내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사람 끝났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돈들이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좀 충성을 해야 되겠다. 멋있다. 아,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충성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돈은 무자비한 주인이긴 하나 충실한 신분꾼이 되기도 한다. 그죠? 무자비한 주인이에요. 돈은 정말 무자비한 주인이에요. 자비가 없는 그런 주인이에요. 그래갖고 인간들을 그렇게 땀 흘리게 만들고 버리고 그냥 줬다가 뺏고 막 이러는 아주 무자비한 주인이야. 자기 맘대로 해 막.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충실한 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여러분이 그 돈을 움직이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여러분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바알 돈, 풍요의 신이죠. 바알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설적인 내용이 많아요. 바알의 고향 같은 바알의 본거지 시돈에 갔어요. 근데 그 시돈에 굶어 죽는 한 여인이 바알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바알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먹여 살려요. 전국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는데 이 가난한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통과 기름병은 비는 법이 없어요. 계속 풍요로워요. 다들 경기가 안 좋다 그래요. 다들 어렵다 그래야 돼. 그런데 이 기름병이 비질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여인이 바알이 아닌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거를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이 그 부분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저는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다 부자 되길 바래요. 그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물질의 종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요 그 순간 그 말씀을 믿었고 그 순간 그 여인의 주인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바알이 이 여인의 주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주인이 바뀌게 된 거예요. 물질을 넘어선 겁니다. 더 이상의 그는 물질의 종이 아니었어요. 말씀과 믿음이 그 물질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바알이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임을 믿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다면 바알이 주인인 줄 알고 이거 먹고 죽을 것이다 하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자살을 했을 거예요. 먹고 그냥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를 먹여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도 그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부에서 세부는 참 이 지역은 제가 이렇게 뭐 신방을 해보고 이래도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사실은 꽤 많아요. 꽤 많다기보다는 가끔 이제 생겨요. 어떤 생기냐면 사업이 잘 안 되면 접고 한국 갈까 봐요. 이게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한국 가면 뭐 직장이라도 뭐 취직해서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받을 때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럴 때만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속상하죠. 속상한데 뭐 가실 분은 가셔야지 어떻게 가실 분은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간증거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바알의 종이 아니라 나를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간증거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잘 훈련받아서 이 세부 땅에서 기적을 써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역사를 써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런 기도를 여러분 계속 쏘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들의 가치가 달라지고 사업장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